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뉴스를 보게 만들고 더 예민한 영적 시각으로 시대를 보게 도와드리는 SOS TV 시사 뉴스. 오늘도 가장 성서적이고 영적인 유익한 해설과 함께 시작합니다. 유럽 경제 위기가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듯한 유럽 경제의 전망은 매우 어둡습니다. 유럽의 경제가 위기에 처함에 따라 세계 글로벌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 경제 위기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그리스가 총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10월 20일 조선일보와 MK뉴스에 따르면 성난 그리스 국민들 13만 명이 긴축안에 반대하며 48시간 총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주요 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반긴축 재정안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노동계는 의회의 신규 긴축 재정안 표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병원과 학교, 대중교통 등 공공 부분이 파업을 시작했고 공무원과 언론 노조까지 가세하며 나라 기능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위대는 정부를 무너뜨리자 EU와 IMF는 그리스에서 나가라는 등의 구호가 쓰인 피켓을 들었습니다. 당국은 경찰 병력 5천 명을 투입해서 국회의사당을 철벽같이 둘러쌌는데 이날 정오쯤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고 경찰은 이들에게 최루가스를 살포했습니다. 그리스 국민은 또 긴축 재정 실시를 강요하는 유로존, 특히 구제금융안을 주도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시위대는 메르켈이 진정 구제하려는 것은 그리스 국민이 아니라 그리스의 돈을 빌려준 독일 은행들이다라고 분개하고 있다고 애틀랜틱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어 애틀랜틱 신문은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그리스 젊은 층의 분노가 아랍처럼 폭발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도 그리스 젊은이들은 10%가 넘는 실업률에 시달렸었는데 그동안 억눌려온 젊은 층의 분노가 국가 부도 위기와 함께 폭발, 전 국민적인 분노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독일과 프랑스 경제회동이 실패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19일 유럽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정격 회동했지만 대책 마련에 실패했다고 10월 20일 일제히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유로존의 중심인 양국 정상은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여서 특히 유럽 재정안정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회동 이후 공식적인 성명도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사르코지 대통령은 회동 직후에 독일에서 가진 회동에서 이번 이슈에 대한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회담에 희망을 걸었던 유럽은 실망했고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 전문지 가트먼 레더의 데니스 가트먼 편집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형편없는 실패한 회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정말 유럽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에 영향을 받은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설위원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유로 달러의 붕괴, 다시 말해서 유로 통합된 나라들이 이제 연합해서 같은 화폐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유로 전체 경제가 무너지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그리스의 디폴트 문제, 참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유로 나라들은 말이죠, 여러 나라들이 합쳐서 통화를 이제 하나로 뭉쳤지 않습니까? 하나로 유로달러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서로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각각 돈 쓰는 경향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또 그들의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는데 이런 나라들을 한 나라처럼 이제 연합시켜서 거기에 한 통화를 만들어냈으니 그게 그렇게 쉬울 리가 없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가 많이 이렇게 빚을 지고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유럽에 있는 좀 잘 사는 나라들의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이 그리스가 디폴트라면 이제 맞물려서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도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고 또 아십니까 여러분? 이 중국도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전전긍긍하며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보았지만 또 양국 정상 가장 지금 경제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독일과 불란서가 서로 모여서 아무리 그렇게 조율을 하고 또한 자기들 나라에서 얼마 내겠다 당신은 얼마 내라 이것을 또 어떻게 갚아줄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또 그리스는 또 얼마나 긴축 전쟁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아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쏟아내놓기를 이제 이 문제가 몇 달 안에 3개월 정도 안에 분명히 유럽 에 있는 경제 유로 달러가 붕괴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고 어떤 분들은 4주 안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4대 경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미국입니다. 미국은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던 프라임 몰개지 문제로 사실은 미국은 엄청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외국과의 무역 적자로 보통 심한 문제 지금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미국에 많이 투자해 놓은 다른 나라의 돈들도 많이 증발해 버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 보십시오.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원래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리세션을 경험해 오던 일본이 지난 그 지진과 쓰나미와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때문에 지금 일본의 경제가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부터 한 2, 3주 전에도 제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근심이 지금 여간이 아닌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요즘에 부동산 시장에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중국 안에 있는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투자해서 집을 짓게 만들고 건물을 짓게 만들고 아파트를 짓게 만들고 도시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죠 말을 안 하지만 지금 중국에 가면 유령 도시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투자해서 도시를 짓고 다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막상 살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거기는 쇼핑센터를 만들어 놓고 지하철도 만들어 놓고 다 해놨는데 거기에 살 사람들이 없어서 유령 도시가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세계 경제가 서로 발목을 잡고 서로 넘어지는 광경을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제 체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경제 체제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 마지막 역사에 있어서 예언의 성취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무대가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유럽의 경제 위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경성하고 깨어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브뤼셀 연합 뉴스에 따르면은 바호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EU는 지금 분명하고 확고하며 포괄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있다면서 금융 채무 위기를 극복할 과감한 행동을 EU 정상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번 회의는 EU와 유로화의 장래에 중대하고 장기적 영향을 미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힌 뒤에 그러나 이것만으로 문제가 종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정상회의가 현재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모든 사항들과 관련해서 정치적 결단을 내리더라도 추후 이를 실천해야 하는 단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 이 유럽이 경제회의가 열리는데 참 그 사태를 우리가 예의주시해봐야 되겠죠. 지금 유럽의 경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영국의 경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YTN 뉴스 10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영국 경제가 유로 위기 등으로 위험한 국면에 빠졌다고 조사기관인 리서치 어스트 앤 영 아이템 클럽이 경고했다고 합니다. 어스트 앤 영은 성명에서 성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새로운 조치가 영국에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성명은 또 올해 평균 1.6% 성장하는 데 그칠 전망인 유로권과 세계 경제 둔화가 비즈니스 신뢰와 투자 결정을 저해해서 영국의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러는 중에 그리스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져 있죠. 그리스 경제에 대해서 이경준 리포터가 여러분께 보도해드립니다. 이경준 리포터.
네. 그리스가 결국 디폴트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시행한 월간 조사에 따르면 주요 펀드 매니저의 4분의 3이 그리스의 디폴트 시기를 내년 1분기로 꼽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60% 이상은 유로 채무 위기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꼬리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꼬리 위험이란 쉽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일단 생기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위험을 말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가장 위험하다는 응답률도 지난달 조사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게 늘어났음을 반영했습니다. 반면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펀드 매니저의 우려는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내년에 침체에 빠질 것이란 응답이 25%로 지난 9월에 40%에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성급한 재정 긴축 정책도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펀드 매니저 47%는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말까지 금리를 1% 인하하는 등 유럽이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응답자 65%는 유럽 경제가 침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버드대 마틴 펠트슈타인 경제학 교수는 19일 CNBC TV 회견에서 그리스가 결국 디폴트로 갈 것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150% 수준인 그리스의 채무가 연말까지 10%포인트 더 높아지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자릿수의 높은 실업률과 성장 둔화가 예상보다 급격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펠트슈타인은 그리스가 유로권에서 이탈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징벌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경제 리서치 책임자 스티븐 코키라는 19일 키프로스 리마솔의 회동에 참석해 그리스의 디폴트가 불가피하다면서 따라서 민간 채권단이 아마도 60%의 헤어컷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유로권은 지난 7월 그리스의 헤어컷을 21%로 합의했으나 독일은 그리스 채무를 실질적으로 탕감하기 위해 50에서 60%로 높이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프랑스 등은 채권 시장에 나쁜 선례가 된다며 반대해 오는 23일에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스의 디폴트가 유럽 경제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아, 국민일보 쿠키 뉴스에 따르면 지금 유럽에서는 핀란드에 이어서 독일 의회에서 유럽 재정 안정기금 증액안을 통과시켜서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의 극심한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구제금융과 국채 매입을 통해 지원하고 또 부실해진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확충 장치까지 마련해서 재정위기가 유로존 전체의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증액안이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유럽 재정 안정 기금은 기본적으로 유로존에서 재정이 튼튼한 국가들이 충당하는 기금으로 성립됩니다. 그리스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유로 본드의 발행도 재정 건전성 재고 유인 감소와 유럽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에 의존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유럽 재정 위기의 근본적 해소는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뼈를 깎는 긴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경제계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국가들이 정부 지출의 대폭 삭감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구제금융이나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기가 어려워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은 긴축만이 유럽이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유럽에 대한 신용 평가사들의 평가가 점점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리포터의 보도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강정자 리포터 나와 주십시오.
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유럽 국가들의 국가신용등급이나 주요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18일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AA2에서 A1으로 두 단계 낮추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해서 추가로 더 강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디스는 성명에서 스페인 정부와 민간 부문이 모두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아서 시장 위기에 취약한 데다 채무 위기 극복을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등급 하향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는 스페인의 2012년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을 1%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앞선 전망치 1.8%에서 후퇴한 수치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또한 스페인의 신용 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으며 피치도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또 S&P는 이탈리아 대형 은행을 포함한 24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P는 이탈리아 국채 수익을 하락으로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고 설명하면서 지난달 중순 S&P는 이미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상태로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도 후속 조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입니다. MFP 글로벌의 제시카 허버슨 애널리스트는 유로존이 현재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스페인 국채 수익률 상승은 지속될 것이며 이는 자금 조달에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 모색도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유럽 통합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유로화 파괴를 허용하는 것은 유럽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존 위기 대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 지나지 않았다며 유로존 정상회의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을 경계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럽의 모든 국가들의 신용이 점점 등급이 하향되고 있네요. 이제는 유럽 국가 중에서 독일의 경제 사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독일인의 대부분은 그리스 구제 금융에 대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실시한 공영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5%가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출판사 직원 라트, 39세의 라트 씨는 그리스에 대한 자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디폴트를 당장 막지 않으면 상황은 더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선은 다음 조처를 위해 시간을 버는 게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9월 29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유럽 재정안 기구의 대출 여력 확대를 승인했습니다. 현재 유로존 국가 중 경제 상황이 양호한 독일이 구원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이포 연구소 한스 베르너진 소장은 EFSF에 계속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독일도 상환 능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독일은 연금과 실업수당, 증세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 독일이 보증하는 대상은 수년간 상환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다. 독일 국민은 이번 구제기금 확대를 통해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릴 것이다. 납세자, 연금 수령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간 G2토이체 차이통은 지난 10월 4일치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으니 냉정을 잃지 말자는 제목의 사설로 독자들의 불안을 달랬습니다. 스페인도 예외가 아닌데요. 스페인의 신문에는 하루도 위기라는 단어가 지면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1980년대부터 관광업과 함께 발전한 건설업의 의존 성장해온 경제의 거품이 꺼지자 건축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스페인의 경제 기반인 중소기업 도산이 속출했고 올해 상반기 평균 실업률이 21.2%, 청년 실업률은 45%, 실업수당 수급자 483만 명 등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카탈루나 주지사에 당선된 아르투르 마스는 취임하자마자 복지와 교육 관련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시내 병원의 의사와 교사, 학부모들은 거리 행진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공공기관의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받아들여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스 주지사는 주정부 보유 차량도 절반으로 줄이고 주정부 고위 공무원 350명의 크리스마스 보너스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샤비에르 트리아 바르셀로나 시장도 예산 삭감에 동조해서 취임한 지 석 달 만에 고위 공무원의 월급을 23% 삭감하고 비정규직원의 20%를 해고했습니다. 네, 정말 유럽의 각 국가들이 경제 위기로 이렇게 허덕이고 있네요. 다시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청해서 들으면서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죠. 강병국 목사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 문제가 우리와 마지막 시대 예언과 무슨 상관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두 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은 짝입니다. 그리고 16장과 17장과 18장도 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5장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삽입 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장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흐름, 그 계통이 어떠한 것인가, 어디에서 흘러서 마지막 시대 참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고, 요한계시록 13장은 마귀가 그 교회를 정말 없애고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핍박인 짐승의 표의 환란의 핍박을 주는 것이고, 14장은 그 핍박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충실한 그런 정말 남은 교회 성격에 대해서 또 그들의 기별에 대해서 기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14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은 무엇입니까? 16장은 일곱 재앙이 기록되어 있죠. 17장은 그 재앙의 대상인 바벨론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예언을 준다. 그리고 이제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는 예언이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8장은 그 바벨론이 실제적으로 무너지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 18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17장에 말이죠. 이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그러한 한 음녀를 기록하는데 거기에 이 짐승의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입니다. 그 열뿔은 로마 나라가 열구로 갈라진 그 열뿔이 아니라 아직 그 나라를 얻지 못한 열뿔이라고 해서 이 열뿔은 이제 이 세상에 지금 진행 중인 이 세계 연합, 어떤 사람들은 유럽의 연합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인 국가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합이 누구에게? 짐승에게 그 권세와 보좌를 준다고 했습니다. 옛날 로마 제국이 교황 로마에게 그 권세와 보좌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연합 국가들이 교황권에게 이제 그 능력을 다시 주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거기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왕이 죽게 되었던 상처를 가졌던 그 짐승의 세력이 맨 마지막 시대 다시 완전히 부활해서 그 세력과 그 권력을 회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입장에 군림하면서 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 갑자기 이 바벨론의 세력이 망하는데 이 세력이 망할 때 무엇을 제일 처음 서두로 해서 망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절부터입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 바벨론을 심판하셨는데 무엇부터? 여기 말씀합니다. 이제 땅의 상고들이, 상고들이 무엇입니까? 배를 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이 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온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합쳐져서 여러분 그 마지막 핍박을 주는 짐승의 세력에게 다시 고난을 주고 다시 보좌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바벨론을 향한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그 심판하시는가? 이 재앙들이 하루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여기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무너지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흥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사고판 그런 이제 물건들, 상품들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상품들 가운데 주로 성소를 지을 때에 쓰던 재료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아, 사람들을 사고 팔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생과 구원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 이 세상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의 가르침으로 그 포도주로 온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을 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바벨론의 연합 세력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 이 세력을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것이라고 이 성경은 여기에 예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여기에 16절입니다. 가로대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한 큰 그레이시리 한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아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진주와 금 은으로 이렇게 꾸미고 금잔을 들고 있고 아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자 그런데 아 그러므로 그 부가 경제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승승장구할 이런 연합들과 이런 경제적인 형편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무엇이 많은가? 재앙들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들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붕괴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첫 번째,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과 핍박의 무대가 준비되는 것을 보고 두 번째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연합된 잘못된 바벨론 세력, 잘못된 종교 연합, 잘못된 국가들의 연합, 잘못된 경제 연합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넘어뜨리시면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속히 오시고 세상 역사가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상기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의 해설을 들어보면서 정말 유럽 경제의 위기, 이 뉴스를 오늘 진행하면서 정말 성경 예언의 성취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 눈앞에 이르렀다는 그런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셨죠? 지금 유럽의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고조되고 있는 유럽의 경제 위기는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경성하게 만들기에 충분한데요. 경제 문제와 더불어서 수반되는 성경의 마지막 예언의 성취에 우리가 더 촉각을 세우고 연구하고 준비하여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에 미련을 버려야 할 때가 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어려워져가는 세계의 경제를 보면서 가까이 이른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싸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